오늘 말씀 여러분 스크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두려움을 물리치라, Fight Your Fear라는 제목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은 아무리 뛰어나고 잠재력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적들,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가난이나 전쟁, 질병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미국 젊은 청년 군인들의 수가 약 30만 명이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들과 남편, 형제, 또 손주를 전쟁터로 보내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져다 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이 약 100만 명이라 해요. 전사자보다도 두려운 생각이 영향을 받아 목숨을 잃은 사람이 3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총탄이 사람을 꿰뚫어 죽인 수보다도 불안과 공포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실제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 두통, 복통, 식욕 감퇴, 체중,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을 고생합니다. 이 모든 것 바탕에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직장을 잃고 사업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만일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병에 걸리고 불행을 당하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하는 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떡할까? 그토록 총명한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면 용기 있는 사람도 무기력하게 되고 소심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두려움은 사람에게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줍니다. 사탄은 이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어느 누구봐도 잘 알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의 화살을 계속 부어댑니다.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두려운 생각을 심어줘서 삶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풍성한 강건한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하고 영적으로 빈곤하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배워서 사단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그런 어둡고 거짓되고 두려운 생각을 다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두려움이 주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그냥 마음의 감정의 유동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으로 이끌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너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노비라는 그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제사장 아이멜렉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아이멜렉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맞이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함께 있는 자와 함께 왔고 같이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일절에 말합니다. 왕의 사위가 드는 그런 자가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먼 길을 왔냐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멜렉의 질문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제사장 아이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런 대답을 줍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아주 중대한 임무를 띄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죠. 다윗이 쫓겨온 것이지 사신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까?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온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대사장을 찾았으나 그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뭘 달라고 해요? 떡을 달라는 것이지. 배고프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담대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부탁하기보다도 먹을 빵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처럼 여겼던 창, 칼이 어디 있어요 제사장님? 그것을 찾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옛날 다윗이 골리앗 전투에서 빼앗았던 골리앗의 창을 줬습니다. 사실 이 칼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으로 올라가게 됐죠. 골리앗의 갓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왕을 반역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 군림하겠다는 그런 오해의 빌밀거리를 주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도와줬던 아이멜렉 제사장은 사울의 분노를 더 사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멜렉 그와 그의 가족 포함한 법당에 높당에 제사장 85명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중순자가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인해 높당의 제사장 이 무고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게 된 것을 다윗은 나중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전설병의 떡을 얻는 그날에 사울의 신하 도액이 암몬사람 도액이 곳에 있었습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과 아이멜렉의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사울 왕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게 된 것이죠. 제사장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도액은 사단의 하수인이었어요. 사단들 거짓말하는 것에 역사기 때문에 사단의 약점이 이용되지 않도록 거짓말로 틈을 주면 안 돼요. 이때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그런 이상한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만 구하고 바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판단력을 잃어버렸지요.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빵도 칼도 다 얻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가 빵을 먹고 힘을 얻었지만은 때가 되면 다시 배가 고픈 것이지요. 칼을 가졌지만은 그런 늘 두려움에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함께 하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어리석은 결정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창과 칼로 싸웠어요? 아니지요. 골리앗이 그 칼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 치다가 칼도 없는 다윗에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칼이 없던 다윗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을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왜요? 두려운 생각이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골리앗이 가졌던 칼이 더 좋은 것이라 너무도 좋아하는 내용이 구절에 기록됩니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근심과 공포에 쌓였길래 영적인 분별력이 이처럼 쉽게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패, 수치를 겪는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빵으로 비워두는 돈, 물질, 세상에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신 거예요. 창세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도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돌아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앞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고자 애굽 땅에 가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례까지도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나에게 큰 힘이 드는 것, 눈에 크게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대상에 여기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내 참된 행복을 가져다 할 것이라 여기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정말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힘입어 세상에 주는 어떠한 실패나 역경과 실험도 넉넉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윤택하고 낫게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집착하게 되면 신앙생활 위기는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려움에 빠질 때 사람의 판단력과 지혜와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 빵과 칼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께서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받고 최상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기 쉬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느낌에 생각하는 3차원적인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믿는다 해도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부담 가지 않는 정도로 과소평가합니다. 인간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창조 세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요.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패해졌다 합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보다도 눈에 보이는 대상을 더 쉽게 의지하고 집착하거나 반대로 또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는 몇 개월 뒤면 희미희미하게 지고 잊혀집니다. 주께서 베풀어진 사랑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요. 사람을 의지할 때 더 실망이 되고 사람들의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심을 받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전쟁터에서도 최전방에 나와 싸웠습니다. 언제나 용맹스럽고 자신감에 충만한 군인이었어요. 그는 사울 밑에 있는 어떤 신하보다도 지혜롭고 사리 판단이 분명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뛰어난 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질투하고 시기했던 사울 왕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따르고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의 보여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보면은 사울이 사울을 보며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바로 그 다윗이란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이란 젊은이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빨리 잡아서 처치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듣게 됐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신하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나라 가드라는 동네로 들어가 몸을 숨겨야 됩니다.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나간 것이죠.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시험까지 흘려내렸다 했습니다. 고난을 위기를 피한다고 가드왕이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고 천하의 다윗 이 맹장이 이처럼 비참해졌어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만들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fear, 두려움이지요.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사울왕, 악신에 시달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추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끊임없는 사울의 암살 시도를 피하다가 지칠 대로 심신이 지쳤어요.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사울에게 계속 추격한다는 친구 요나단의 말을 듣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아이멜렉에 찾아갔어요. 나중에 적대국가인 블레셋 가드왕까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새로운 사람 계속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대상 너무 노출되면서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대상이 더 든든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정 환경에 둘러싸인 다윗의 믿음의 힘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외치며 구하며 도움을 구하기보다도 생명을 그분께 맡기보다도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자신의 목숨을 그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떠났어요? 안 떠났지요. 그의 두려움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새로운 도움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적국에 스스로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을 긁어야 하는 너무도 어이없는 수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지난날, 과거, 그때 아무리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도 현실의 생활 속에서 연속되는 고난과 불완전한 주의 환경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찾아온 또 다른 문제거리는 우리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보입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혼란스러움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으로 변화해요. 두려움이 임하면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사람이 던지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과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감정이 쉽게 예민해지고 사소한 문제도 걱정거리로 만들어집니까? 삶에 이렇게 쉽게 짜증이, 불안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이 살아오고 있다는 내적인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냥 뭐 이러다가 또 사라지겠지. 이런 너무도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로 받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가를 수없이 직접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 과거의 체험들이 어떠한 휘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그 가드왕 앞에서 수치를 당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과거 이렇게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체험이 있었는데 사람의 힘과 배경을 얻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이없었고 내 생각이 유치했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 깨우쳐 주시는데 듣지 않을 때는 가만 놔둬요.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겪은 후에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기회를 주시게 돼요. 이때 지은 다윗의 기도시가 30편 34편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 이렇게 소문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한 후에 드리는 찬양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 해드는데 떠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저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잘 들은 것 같다가도 결국 수치당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려움에 대한 요소들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두려움, 찾아올 때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365번이 나오게 된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두려움의 요인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힘으로 그 두려움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 하셨어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이겨 승리한 분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보이지 않는 증거, evidence not seen 이런 제목입니다. 이분이 달린 네블러 로즈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1938년에 20대 초반의 남편과 함께 저 태평양 남쪽인 파푸뉴기니아에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를 하는 중에 1942년 일본 그 군이 그 땅을 다 점령하게 되면서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포로로 잡게 됐습니다. 3년간 정글 지역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도 심한 고통의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생리비를 했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녀가 포로 기간 중에 기록했던 믿음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안위를 다 누려봤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신다 해도 그것은 그분의 특권이다. 롤성교라는 일본 군인의 이 악랄한 박해 손길에도 결코 죽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찾아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가가지고 30년을 파파뉴기니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4년 89세로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 로스 선교사님이 책을 통해서 남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겪은 후에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한 기도의 시입니다. 새 번역을 했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대상, 심지어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두려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주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믿음의 힘이 점점 잃어갈 때 이때 어때요? 나의 인생을 회복하고 나를 새롭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성령의 생각, 믿음의 힘으로 세상에 주는 어둠의 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 근심거리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